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진짜 반가운가 보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양정교회 올해 교회 표어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였어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그래서 오늘까지 그 기쁨에 대한 설교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전야독에 맞춰서 그리고 대림절 설교에도 맞춰서 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이제 기쁨에 대한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쁨은 선택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기쁨은 선택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기쁨이 가득한 선물이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옆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예배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인사 이렇게 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하죠. 예. 예. 옆에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예. 당신은 하나님 제게 주신 기쁨의 선물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이 필요한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기쁨이 필요한 상황을 많이 만나게 돼요. 힘들 때, 내가 원치 않았지만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질병의 이유가 찾아올 때, 자녀들이 속썩일 때, 또 물질적인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좀 기쁨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또 그때 늘 생각하는 아쉬움이 뭐냐면 잠시 잠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좀 이 기쁨을 좀 오랫동안 누릴 수는 없을까? 좀 내가 지금 경험한 이 기쁨을 조금 정말 영원히 누릴 수는 없을까? 그런 아쉬움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기쁨을 선물하고자 하시는데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충만한 기쁨의 선물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기쁨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물이다. 이거예요. 선택 이론을 주창한 심리학자 윌리엄 글라스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뻐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기뻐하기 위해 기쁨을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백날 기다려봐야 기뻐지는 상황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요 정말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허송세월 하지 않고 정말 남은 평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쁨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쁨을 선택해야 될까 그거를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한번 잘 들었다가 오늘까지만 기쁨에 대한 설교하니까 좀 마음에 잘 새겨두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불쑥간에 갑자기 내 안에 막 어두운 글이 오고 염려와 근심이 막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은 반드시 기쁨을 선택하셔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주 안에 있기로 선택하셔야 돼요. 주 밖에 있으면 그 기쁨은 참된 기쁨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뿐더러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기쁨은 우리를 속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길 원한다면 주 안에서 그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4절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차디찬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어둠의 흑암이 가득해서 정말 두렵고 무서움이 가득할 때,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 무서움이 가득한 상황에 있을 때 지금 이 말을 한다는 것,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좋은 조건에서 좋은 환경에서 기뻐하는 것이라면 누구나 하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깜깜한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서, 두려움이 가득하고 무서움이 가득한 그곳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그의 삶이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고 무섭고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라 해도 그는 여전히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가슴 속에 계시다고 확신할 때 그는 기뻐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이 바울 서신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자주 그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생각 속에는 이 주 안에서라는 그 개념이 확고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의 깊은 신앙의 내면에 그 가치로 지금 우뚝 서 있는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거죠. 주 안에서 호흡하고 주 안에서 생각하며 주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가져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요 근본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어떤 좋은 환경이 있느냐와 관계없이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해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잘 보면 이 기쁨도 반드시 반복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대요. 반복 훈련.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라. 여러분 항상 기뻐라. 계속 기뻐하라는 얘기죠. 한 번의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은 반복 훈련이 필요해요. 반복 훈련. 사람의 습관은 참 무섭죠. 사람의 습관은 무서워요. 불평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 잠시 기뻐하다가도요, 곧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금방 불평합니다. 금방 어느새 내가 기뻐했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금방 불평해요. 그런데 반대로 기쁨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혹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혹 힘든 일이 있어도요, 잠시 고통스러움이 있어도, 잠시 고난이 있을 수 있어도, 잠시 근심은 있을 수 있어도 곧 다시 기쁨을 회복합니다. 기쁨이 반복 훈련이 된 사람은, 늘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혹시 잠시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잠시 근심을 겪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 그 기쁨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곧 다시 기뻐해요.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불평이 습관이 아니라 기쁨이 습관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혹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힘든 일로 인하여서 내가 잠시 고난을 당할 수는 있어요. 잠시 고민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곧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웃음 치료사들을 보면요, 억지로라도 웃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막 억지로 막 큰 소리로 웃게 만들고, 막 배를 막 치면서 웃기도 하고, 뭐 별 몸짓을 하면서도 웃게 만들잖아요. 억지로라도 웃으라고요.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의 기쁨은 우리의 트레이드마크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뭐래도 크리스찬은 기뻐해야 돼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나 기뻐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트레이드마크지요. 그렇다면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뻐하기 위해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 기뻐할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늘 얼굴에 인상을 쓰고, 늘 마음에 막 화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정말 막 이 마음이 막 복잡하고, 막 어둡고 캄캄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세요.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잖아요. 내 영이 병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들이 식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기쁨이 진짜 선택할 수 있는 선물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선물이라면 반드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갈등 속에서 관용을 선택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관계의 갈등 속에서 관용을 선택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관용을 베푸는 사람, 즉 너그러운 마음을 지닌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늘 깐깐하게 따지고 잘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 참 피곤합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가득해 보세요. 여러분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참 피곤하고 지칩니다. 예, 날마다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왜요? 실수할까 봐. 늘 긴장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주변에 관용을 베푸는 사람,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요, 관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경험상으로 보면 관계의 갈등은 늘 있어요. 아무리 처음엔 좋은 사람들도 지나다 보면 조금 서로 실망도 되고, 아, 본래 이런 사람이었나, 어떤 마음의 상처도 되기도 하고, 그 관계의 갈등은 어쩔 수 없이 다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관계의 갈등 속에서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돼 있지요.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내게 잘 대해주는 한두 사람에게만 관용을 베풀어라 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베풀며 사는 것 쉽지 않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로 기쁨을 빼앗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주로 기쁨을 빼앗길 때를 보면요, 특히 이렇게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기쁨을 빼앗길 때가 언제냐면 관계의 갈등이 찾아왔을 때, 관계의 갈등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 교인들과 관계가 문제없고 서로 참 원만한 관계 속에서 늘 만나면 즐겁고 함께 대화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면요,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에요. 즐거워.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요. 그런데요, 이 관계의 갈등을 겪을 때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의 갈등을 극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타인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도 명료하게, 너무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힘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거 중요하잖아요. One spirit, one mind.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한 마음, 한 뜻 품는 거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오늘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궁금한 거, 그래서 궁금한 거는 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될까? 그러니까 성인군자도 아닌데, 아니면 좀 싫은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좀 그렇잖아요. 관계 뭐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성인군자도 아닌데 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이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이게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성경의 학자들의 좀 많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의견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의견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 주님의 그 재림이 가깝다는 어떤 시간적 의미이지 않을까? 주님의 실제 재림이 가깝다라는 시간적 의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의 관용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지나간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캐묻지 않으시고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될 텐데 누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주님의 관용이에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원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주님이 과거의 이 일들 꼬치꼬치 다 묻는다면, 다 따져 묻는다면 여러분 괜찮을까요? 아, 괜찮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한량없는 그 은혜,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지나간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다시 캐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요, 한 가지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날이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희는 얼마나 너희의 이웃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았냐? 인색하게 지나간 과거의 일들 다 마음에 담고 깨끗하게 다 따져묻고 지내오고 살아오진 않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는 너희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관용을 베풀며 살았느냐? 우리 역시 주님의 관용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나에게 다시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얼마나 너희 이웃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하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꼭 기억해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주 앞에 언제 서게 될지 모른다는 공간적 의미예요. 우리가 주 앞에 언제 서게 될지 모른다는, 결국 지금 준비하여 지금 준비해야만이 내일 또 다른 기쁨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 또다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을 결산하는 날에 우린 주 앞에 부끄러움 없이 보고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면 지금처럼 악착같이는 살지 않겠죠. 좀 더 관용하며, 좀 더 배려하며, 좀 더 너그러워지며, 좀 더 용서하며, 좀 더 이해하며 살지 않을까요?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너그러워지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갈 필요가 있나요? 오늘이 내가 마지막 날이라면 뭐 그렇게 다툴 일이 되겠습니까? 다 용서되는 거예요. 다 이해되는 거예요. 다 너그럽게 이해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 맞느냐 보다도 이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쁨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물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염려의 마음을 넘어설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염려의 마음을 넘어설 때, 반드시 염려의 마음을 넘어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관계의 갈등 못지않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염려거리들이요. 염려거리들이 늘 생겨요. 오늘도 생기겠지만 내일도 또 생기겠죠. 내일 모레도 또 생기겠죠. 그 염려거리들이 온통 우리 주변에 가득해요. 계속 증가해요. 계속 늘어간단 말이에요. 염려거리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기쁨을 위해서라면 염려를 반드시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기쁨을 위해서는 반드시 염려를 버려야 된다. 분명히 우리 삶의 자리에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염려의 거리들이 있어요. 염려거리도 있어요. 그런데요, 전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아무것도에 집중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여기 속하는 아무것도에 속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게 만드는 아무것도에 속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들이 많죠. 근심이 되게 하는 것들 많죠. 뭐 여러 가지 물질적 문제도 있겠고, 관계의 문제도 있겠고, 사업의 문제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질병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뭐 수많은 문제도 있겠죠. 여기 다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에 속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염려하는, 그 염려케 만드는 아무것도에 속하는, 말 그대로 이 모든 염려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친절하게도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런 염려들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염려들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처방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6절 중간에 보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돼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모든 염려거리들을 결국은 이 말씀에 의하면 기도와 간구의 제목으로 바꿔라 이거예요. 바꿔라.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염려거리들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 염려거리들을 바로 기도와 간구의 제목으로 바꿔라. 평소 염려거리가 많아서 밤잠을 못 주무셨던 분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기도 제목이 많아졌다. 기도 제목이 많아졌다. 염려거리들로 인하여서 밤잠 못 주무시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밤 뜬눈으로 날 새던 분들이요, 생각을 바꾸세요. 아, 기도 제목이 많아졌다. 기도하시면 되죠.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죠.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변치 않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의 변치 않는 확신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것을 이 말씀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염려거리들은 사라진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염려거리들이 사라지면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염려거리들이 가득해도 그것을 뭐로 삼아라? 기도와 간구의 제목으로 삼아라.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염려거리들은 다 제거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보셨잖아요. 겪어보셨잖아요. 경험해보셨잖아요. 염려를 많이 하면 한다고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커져요. 더 커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것은 일단 염려는 중단하고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염려거리들로 인해서 기도와 간구의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그 염려거리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염려거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래 기도해도 염려거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담대해지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 기도하기 전에 염려거리들은 내게 큰 무거운 짐이었는데 기도하다 보니 그 염려거리들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게 영적인 교훈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6절 하반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염려의 숫자만큼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다섯 가지 염려의 것들이 있으면 다섯 가지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보세요. 열 개의 염려의 거리가 있으면 열 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바뀌어요. 상황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기쁜 일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걱정, 내 모든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모든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자에만이 기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자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면 요한복음 16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어지럽기 그지없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정돈해 줍니다. 놀라운 힘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요, 어지럽게 그지없는 우리의 삶, 완전히 다 흐트러져 있는 복잡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정돈해 주는 힘이 있어요. 삶이 힘겨 비틀거릴 때 가만히 멈추어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시면 우리의 삶이 온통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몸이 지쳐갈 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시면 우리의 몸이 힘을 냅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힘을 내요. 자녀가 속삭여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삭이는 자녀가 내 곁에 있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그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고 살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냐면, 참 하나님 친절하시죠. 너무 귀한 말씀 주세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또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여러분 기쁨의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웃 또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쁨은 선택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는 설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울한 일들, 상처받을 일들, 염려할 일들은 사라지고 항상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관계의 갈등 때문에, 염려로 인한 걱정 때문에 기쁨을 찾지 못해 슬퍼하고 실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선물을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생활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선물을 받고 누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니.
다시 한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기쁨은 선택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이루어주셨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주실지를 생각해보며 우리 눈이 하늘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불평해서 감사로, 우울해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늘에 머물러 선택할 수 있는 선물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우리 마음 중심에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관계의 갈등이나 염려로 인한 무거운 짐을 맡길 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살아간다면 기쁨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로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민족과 세계 위해, 한국교회와 영정교회 나아갈 비전 위해, 특별히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선거를 통해 신실한 장로님들을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간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